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오늘 2절 말씀 보는데 1절과 2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 더욱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바로 전해지고 또 듣는 자들은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한 5주 동안 1절에서 머물었는데 오늘 2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거의 나오는 인사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같은 구절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또 복습이 되겠는데 그러나 또 항상 이렇게 복습이 되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보면 다른데 사실 똑같은 건데 누가 번역을 하냐에 따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는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썼으면 꼭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안 해도 되겠는데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 편지에서 인사말씀 내용입니다. 그죠? 1절과 2절은 여러분도 편지를 쓰게 되면은 처음에 인사말부터 쓰듯이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인데 바울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의 인사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인사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환영 인사로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묵상으로서 예배할 때 제가 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심으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주심 즉 보통 축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축도라는 그 단어가 조금 기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영 인사를 하고 시작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사 말씀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하나님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내리시는 말씀인데 그 복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배우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 평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인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같은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그 세상 수준의 이해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됨을 알려 주십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사하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약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벌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 즉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즉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의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인데 벌써 천국이 시작됐음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 그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음을 알리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시오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리시는 그런 인사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인사말씀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알리시는 그런 인사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런 내용이 이상하게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후에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재밌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뭐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저 죄인들을 어느 때까지 그냥 내버려만 두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후에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불평이 없습니다. 천국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살지라도 이제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모자라거나 예수님의 이루신 것만으로는 만족이 없는 듯한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만족이 없다는 건 아직도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핍박을 받고 더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서신에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나 불만족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천국은 불평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만족이 없고 불평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하고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시대의 인사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주시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계시되는 그런 인사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어딜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 나오나. 나올 수가 없죠.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메시아가 온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왕으로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그 당신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제가 이 예배 시작 때 인사 말씀으로 이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의 인사 말씀, 환영 인사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받아 마땅한 것은 그분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일주 내내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교회로 나왔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이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죄만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영 인사를 하는데 심판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은 예배 시작 때 하나님한테로 이런 인사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고 있네. 그래서 이 예배 시작하기에 바로 그 전부터 얼마나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깜짝 놀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문제가 뭐예요? 감격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왕의 환영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왕께서 환영 인사로 복 내리시고 계시는 이 현실이 여러분과 제가 속한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 천국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지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은 은혜를 보겠는데 사실 은혜만 가지고도 저희가 몇 달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복,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입니다. 원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받는 어떠한 것도 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한테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지옥의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지금 불타고 있지 않는 그 상태는 다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처지보다는 100배 낫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는 그 좀 나쁜 상황이 오면은 불평부터 하는데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상황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거 지옥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근데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너 제대로 한번 받아볼래?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지금도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시던 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과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죄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또 순종을 하는데 완전하게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불순종하는 것만 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죄입니다. 아예 그냥 불순종이죠. 그런데 예배로 왔어요. 이건 플랫 아웃 불순종은 아니죠. 순종을 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 완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괜찮냐? 안 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죄밖에는 못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본질로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게도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한 걸 보시고는 와, 너 참 좋은 일 했네 하고 복을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거면 은혜가 아닙니다. 왜? 은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받는 복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은 상이라 그러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뭘 했더니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셨나니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이지 복 받을 만한 수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가 잘난 것에 이 도취하여 자기가 그런 수준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굴복도 그 법에 굴복도 안 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이게 완전 타락된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영어로 넌센스입니다. 그지? 여러분, 완전 타락된 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즉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도 문제가 세상 수준의 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 거기에는 천지 차이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한테도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수준에서 선이란 단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선을 성경에 와갖고 적용을 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는 선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위로만 하게 되면 항상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대하실 때 행위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그럼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도 하나님 수준에서 의로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지옥밖에 없구나. 이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복음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의 삶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거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요 좀 많이 좀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얘기를 해야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래서 이 행위 위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항상 행위라는 단어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율법. 왜? 행위라는 게 뭐예요? 즉,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게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 하면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써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수많은 자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복받은 것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위로 하려 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 말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이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란 말과 행위라는 말이 같은 말로 됩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 이것처럼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행위로 자꾸 복받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밖에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행위로 따지면 그들은 어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 다 나왔지, 뭐 11조 다 했지, 금식하지, 뭐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이 오면 어떻게 대접을 받는다고요? 최고로 좋은 기독교인으로.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런데 이들은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 거를 인정합니다. 왜? 아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의로운 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즉 그 자기가 열심히 내는 그 행위만 힘써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즉 망하는 겁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오히려 행위로 하려고 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수준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에 못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대단한 수준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잘해줘야지 나를. 이따위 소리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행위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멸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추겨줍니다. 왜? 교회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열심히 내는 사람이 없는 교회도 드물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웃어요. 왜? 참말이거든요. 그러나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면 행위를 무시하고 뭐 맘대로 살자, 이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행위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행위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그 로마서 10장, 아 11장 6절에 가보세요. 11장 6절. 성경은 아예 행위의 반대말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즉 은혜면 행위가 아니고 행위면 은혜가 아니다 이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만약에 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면 그러면 은혜는 없습니다. 왜?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지옥에 갈 만한 그런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이므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이므로 또 무엇이 요구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 겁니다. 왜? 행위가 아니므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행위로 되는 거라면 믿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행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은혜로 되는 거기에 은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믿음이 따라붙습니다. 왜? 은혜로 받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행위를 얘기하고, 야, 내일 월요일 날부터 요거 좀 해, 저거 좀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줘. 그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알아듣기도 편하고, 자기가 죄에 빠져서 이해하는 그 이해에도 잘 맞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맞아들어요. 그렇지. 내가 조금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조금 잘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좀 더 주고. 아, 이거는 말이 되지. 근데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믿음이다. 아,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게 못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은혜인데, 즉 복음인데, 기쁜 소식. 왜? 내가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것을 믿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근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참 기쁜 소식이 기쁘게 안 들립니다. 희한하죠? 근데 희한할 거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서 못 알아듣고, 봐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참, 이거를 생각하면요, 저는, 이 말부터 해야 돼. 이게 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딱 오셨죠, 진짜.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도 못 알아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데 못 깨달아요. 잡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교회는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독교인들을 알아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을 뭐 특별히 이해시켜갖고 뭐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에게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지금 50, 5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우리의 부르심도 은혜요. 디도서 3장 7절에 의롭다 칭하심도 은혜요. 로마서 5장 2절에 그 은혜에 들어감도 은혜요. 로마서 6장 14절 이제 그 은혜 아래 살고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 에베소서 1장 6절. 여러분이 참으로 기독교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뭐 여러 번 읽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이것처럼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게 없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오겠어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뭐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써주시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위랍니다. 사람들이 이 행위가 몸에 배었습니다. 왜?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사님들 집에 가갖고 이렇게 집이 좋으면은 아 집사님이 뭐 열심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게 지금 행위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좋대잖아요. 이게 행위인데, 근데 이런 게 입에 뱄어요. 전부 행위래.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왜? 그 집사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그 집사는 지옥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그런데 안 가고 그래도 집 주시고 이렇게 이게 은혜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들을 안 합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행위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행위 중심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이게 세상에서 이해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위 위주는요, 세상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그 원리를 이해합니다. 은혜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라고 앉혀놓고는 세상 수준에서 행위를 얘기해버리니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듣고는 이해를 합니다. 아멘 그래버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해하고 있으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행위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뭐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다른 데 할 때 읽었던 구절들 말고 좀 읽으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뽑았는데 그 또 다른 설교 할 때 그 다른 뭐 고린도 후서 인사 말씀 할 때 보면요. 또 이보다 또 수도 없이 또 다른 구절들이 나오죠. 왜? 다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 근데 이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이 구절을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구약에서. 근데 그것이 신명기 6장 10절 12절,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너희들이 그 선택하게끔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정말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너희들이 노력해서도 아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도 아니요. 너희들은 정말 정말 죄만 짓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지금도? 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은혜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랑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뭐 이래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듣기 싫은 자랑들을 퍼부댑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만 짓습니다. 그죠?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죄만 짓고 은혜를 퍼부는데도 죄만 짓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은혜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은혜를 줬는데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죄만 지으면 그냥 쓸어버릴 텐데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가 완전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데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은혜라는 그 원리조차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입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를 얘기합니까? 결국 다 지옥 가는 거라면. 물론 지옥 가기 전까지 그래도 숨쉬고 살고 이 세상에서 음식 먹고 이런 것도 은혜라.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일반 은혜라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구원하고 연관을 지어서 씁니다.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은혜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 예수님 같이 된다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같이 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자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일이야 하죠.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야. 뭐 예수님이 뭐 구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즉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귀가 따갑게 말씀드립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랑 아니면서도 자랑입니다. 그죠? 자랑 아닌 것 같이 얘기하면서도 또 자랑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이 이해되니까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전혀 정말 심판받을 짓밖에 한 게 없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면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 완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됐건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랑이 나오고 내 남편이 가다 하여튼 자기하고 연결이 되면은 자기까지 가서라도 자랑이 됩니다. 그죠? 그 은혜라고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을 잘 깨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은혜라 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대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대하시는 것하고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표 수준에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너희만을 내가 안다. 특별하게 대해주시는데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하반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시고 이 은혜가 항상 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 이걸 세 번이나 기도해서 없애달라. 근데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만 있거든. 거두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 동산이죠.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 여러분과 저도 그 여러분과 저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자꾸 끌고 가셔서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시고 은혜가 족하다 하십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이 구절로 끝을 내죠. 빌립보서 1장. 이거는 제가 나중에 빌립보서 이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자세하게 보겠지만 1장에 가셔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니라. 아니,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냐,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고난을,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이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져야, 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사람이 참 기독교인 빼고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 원하지도 않고요. 아니, 은혜를 주셔서 어떡하게? 고난을 받게. 여러분과 제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세상 거를 많이 가지면 잘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누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인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세상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고난받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쫓아갈게요. 예수님 제자 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냥 요즘 쉽게 얘기하면 야설아. 응?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르느냐?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잠잘 때가 있는데 이 임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따라오려느냐? 안 따라오죠, 그 다음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을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래, 이제 고난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다 떠나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뭐 어쩌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아니, 저희 뭐야, 그, 이, 율법, 쫙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더라.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귀에 좋게,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올 사람이 수도 없죠. 근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안 따라옵니다. 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설교는 교인들을 밀어내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이 남는 한이 있어도 계속 이 내용입니다. 세상이 기쁘게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왜?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참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참 잘 된 사람도 없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은혜입니다. 기뻐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죠. 그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이끌려 가갖고는 이게 불만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은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목소리 들려서, 네. 근데 여기서 이게 한숨이 아니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 가죠. 그죠? 그러나 결국 맞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년? 40년? 어떤 분 2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진리밖에 안 남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성경 말씀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을 쫓아가게끔 성경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고 저렇게 해. 왜 저렇게까지? 그저 여러분이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더욱 참여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변하게 하는데 어떻게 변하게 하는 겁니까? 나 중심 그리고 이 세상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세상에서 무슨 집을 큰 걸 갖고 뭐 차를 좋은 거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제 내 중심, 이 세상 중심에서 더욱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가는 것이 보일 때,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꼭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건 어느 정도로 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건 간에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합니다. 아니 만족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만족으로 갑니다.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렇게까지 가기도 싫은데 결국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인가 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